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본문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자기 필요가 앞섭니다. 여러분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현상돼서 나오면 가장 먼저 누구 얼굴을 볼까요? 사진 볼 때 먼저 들어오는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본능적입니다. 졸업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교장 선생님 얼굴부터 먼저 보겠죠? 아닙니다. 먼저 내가 있는 반 그것을 빨리 펼칩니다. 그리고 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얘 이렇게 왜 못 나왔구나. 이게 잘 나왔네. 이렇게 그 다음 그렇게 챙깁니다. 본능적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 명령을 할까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신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메시지 번역본에 보면은 이것을 Love isn't always me first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두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자신의 입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이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입냄새를 아는 방법. 근데 입냄새가 나는데 보통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몰라요. 그게 발견하는 방식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없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것을.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안 그런 줄 생각해요. 프랑스 어떤 종합 마을에 낙후된 그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두 대 이상의 마차를 가진 사람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나는 기부하자. 두 번째 안건이 그러면 마을과 마차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한데 흙간 두 개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기부하자. 손을 들겠습니다. 전부 다 찬성했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주민이 머뭇거리면서 부끄러운 얼굴로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마을을 위해서 바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닭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내놓아서 마을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닭 두 마리 이상 있는 사람은 한 마리씩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닭 두 마리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차와 흙간을 내놓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닭 두 마리 이상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실 나와 관련된 어떤 것에 오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본의적이 되고 이기주의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두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기 사랑은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손톱을 보니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손톱 깎기로 손톱 잘랐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샤워하는 것,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것,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있는 음악을 틀어놓고 릴렉스하면서 쉬는 것, 자기 사랑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뛰놀고 희락을 느끼는 것,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는 이런 행복감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주님께서 이 환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놓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내 자신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잘못이 아닌데, 아니라는 말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왜곡된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 2절에는 지금 아마 이 명령이, 이 구절이 우리 시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 후서 3장 1, 2절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복음서에는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세대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은 근본적이고 출발점이라니까요. 근데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정확히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나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유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추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취하시는 걸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최고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눈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 도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돈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 생각하라고요. 은사가 왜 내게 주어졌을까? 재능이 왜 내게 주어졌을까? 다른 사람 도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희락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얼굴이 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챙길 때보다 행복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우울함을 자랑하면서 다투고 있는 몇몇 성도들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간곡히 이런 권면을 합니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나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을 볼 텐데 같이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같이 펴주세요.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뭔가를 하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지고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그것이 시장으로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답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5, 6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주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럼 방대하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우상을 보면서 우상 숭배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에게 우상은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들 생각에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그 문화 가운데 자랐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과의 연관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래서 시장에 풀려나온 음식을 볼 때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출중한 성경적인 진리로 무장된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일반 음식하고 똑같아.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형제는 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지 어쨌든 어떤 형제는 저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먹긴 먹는데 깨름칙하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낌없이 음식을 먹는 다른 형제를 따라 먹으면서도 내면에는 정죄감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혹시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게 아닐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겠습니까?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일. 개인의 신앙 확신에서 나온 내 개인의 자유함이 그 사람 개인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을 때 나의 유익만 생각했을 때 내 본의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걸림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에서 난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조용조용하게 하는 부부싸움이 없습니다. 언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이가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엄마 왜 그래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은 언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오면 이 아이를 배려해요.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배려해서 이 아이의 유익을 구하여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하고 무슨 의논하다가 그런 거야. 괜찮아. 내 방으로 가. 그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소곤소곤 싸우기를 계속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신없는 엄마나 아빠가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너 잘 왔다 이리 와봐 이야기를 막 열내가지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누가 맞아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너희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성숙하게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생각과 내 본의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기적으로 유익을 추구한 결과 뭐라고요?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초래했다는 거죠. 13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은 영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영역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과연 한우 불고기 맛을 보았더라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13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힘 그것을 절제하거나 그것을 멈추는 것 성경적인 개념으로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이 표현은 예배하는, 믿고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다. 나는 이것을 믿어. 호주 수상은 스콧 모리슨이야. 나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대한 인정, 사실에 대한 동의 그 이상을 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조금 매치시켜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처리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예 그 훌륭합니다. 거기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세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인정과 동의를 예수 믿는 것으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요. 내 삶에 모셔드린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할 때 내 속에 영접돼 모셔드린 그 주님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손해를 보도록 해. 이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을 지금 현재 형편 그것을 고려하도록 해. 라고 할 때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모습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잠시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분석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영접하는 자요. 그분을 내 삶에, 내 존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생기는 어떤 그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그로 원래 오리지널 원본을 그렇게 헬라어로 적게 했을까? 구성되었을까? 저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문법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것은 최상의 언어다. 가장 어떤 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 이것은 신약 성경을 담아낼 수 있는 최상의 언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라는 이 두 개를 잠시 제가 언급할게요. 영접하는 자를 엘라본이라고 합니다. 엘라본. 영접하는 자.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의 독특한 시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을 에어리스트라고 해요. 에어리스트 시상이라 그래요. 이 엘라본이라는 동사는 상태 자체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시작의 상태, 마침의 상태, 아니면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그 동사 시제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상형이. 그래서 이 엘라본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상태를 나타내요, 에어리스트는. 시작의 상태, 마침의 상태, 존재의 상태. 예수님을, 그 이름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여기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 those believ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접하여 모셔드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격적 관계에서 믿는 것을 연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예를 들어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무슨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스테이터스, 이 신분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믿는 오류 가운데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그 이례적인 그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둔다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 세이비어로 모신드린 그 경험을 나의 죄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Lord로 모셔드린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의 판단과 의견과 뜻과 생각과 충돌될 때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의견과 판단을 더 존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판단이나 관점 대신 주님의 판단이나 관점을 더 따르겠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주님 중심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우리가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현실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의도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해야 되는지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역곡역에 가까운 곳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전철 1호선 생각해 보십시오. 온수역이 지나면 역곡역입니다. 온수역은요 서울시예요. 구로구 속합니다. 근데 조금만 몇십 메터만 지나가면은 그 역곡역은 경기도 부천시에 해당돼요. 이 재밌는 것은 이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선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유한대학이에요. 유한대학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 3동에 있어. 부천시, 경기도. 그 옆에 같은 재단이니까 유한공고가 있거든요. 건물이 붙어 있어요. 같은 재단이니까. 유한대학교, 유한공고. 한쪽은 경기도에 해당되어 있고, 한쪽은 서울시에 해당되어 있어요. 제가 MP3를 들으면서 이제 자주 그쪽 캠퍼스 주위 걸으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유한공고 운동장 있잖아요. 왼쪽 3분의 1은 경기도예요. 오른쪽 3분의 2는 서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운동장을 다섯 바퀴 거닐었다면 다섯 번 경기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이 없이 운동장을 돈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다는 의식이 없이 앞에 보이는 운동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운동장 다섯 바퀴는 서울과 경기를 다섯 번 넘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왜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다가올까요? 그때만 살아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공기를 호흡하고 있고 이 땅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좋아하는 BTS를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열광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인식이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걸리는 감기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식이 없는 다른 부모들, 다른 아이들도 감기 걸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간 세상에 동화된 가운데 자라기 쉬운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바로 그 생활 태도와 삶의 행위가 동일하게 내가 영향을 받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신분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된 채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만 챙기는 이 이기주의, 자신만 생각하는 삶 졸업하라.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미국의 그 LA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했던 김광신 목사님은 제가 31년 전에 만남 이후로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지금은 87세로 근데 은퇴하신 지 아주 오래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뭐 선교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귀감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한참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할 때 항상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LA 은혜 한인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수십 명 되었죠. 교회가 크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하루도 몸을 뺄 수 없을 만큼 사업에 아주 바쁜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뭐 소련, 뭐 중국, 베트남, 남미 이렇게 선교 일정이 딱 잡히면 장로님들 몇 분은 꼭 그 선교 일정에 동참시켜요. 아무리 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절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그 선교지에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이분들은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있었고 풍요 가운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그 선교 현장 처음에 가면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 하나 제대로 먹을 때가 많지 않죠. 이들이 일정을 마치고 살도 빠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진 상태에 이제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자기 앞에 차려진 식탁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대요. 매일 생각 없이 타고 다니던 운전하던 자기 승용차 선교지의 험한 지형을 달리던 그 고물 차량에 비하면 타기 황송할 정도로 송구스러울 정도로 안락함을 느낀다는 거죠. 2주간의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병든 자기 사랑이 물러가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 가운데 예수님의 리더십 대신에 자기 욕망이 끄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는 풍요와 사치가 있는데도 우울감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읽은 책과 성경과 개인적인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삶이 우울하고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사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봉사에 정말 땀이 흐르는 헌신적인 봉사에 자신을 한번 드려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그 천재성이 드러난 영화인데 그 시작 3분과 마지막 3분이 아주 감동적으로 처리되어 있죠. 첫 3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프닝. 한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전사한 미군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회상 장면이 영화 내용을 구성하고 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방송에서 어떤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라이언 패밀리 가운데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명 다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 소집된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세 명의 아들이 다 전사했어요. 막내가 제임스 라이언인데 이 제임스를 반드시 살려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존 뮬러 데이를 중심으로 8명의 작전팀이 꾸려져요. 영화에는 밀러 대위 역에 톰 행스가 나오고 제임스 라이언 일병 역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합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보면 밀러 대위를 포함해서 6명이 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생존하죠. 그때 총탄을 맞고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작게 속삭이던 무슨 말을 합니다. 한국 자막은 너무 뭐 분량상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처리해요. 그 라이언 일병이 고개를 숙여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는 순간에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자막이 처리돼요. 그런데 영어는 James, earn this, earn it 그렇게 해요. earn이라는 E-A-R-N-E, earn이라는 것은 수고하여 애써서 뭔가를 얻어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James, earn this, earn it. 널 위해 죽어간 사람들, 그들의 희생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삶을 확보하라는 부탁이에요. 잠시 우리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수고하셨는데 이 영화 클립 잠시 보면서 3분 정도 진행되는데 보면서 보름 좀 올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 전에는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게 충실해서 살던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에 따라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던 삶이었습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대단한 성취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호흡하고 또 주님이 잘 감지되지 않는 상관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접되어 신뢰하고 또 그 리더십에 우리 자신이 순복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것 조금 조금씩 힘을 잃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걸어가고 또 연습하고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딸 낳아주십시오. 주님 높입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근원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 주님께 보좌 위에 주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호흡하고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 땅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권자로 영원한 데스티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주님이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시고 주님의 판단이 반영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구합니다. 네 의지로 네 생각에 갖추어서 네 판단에 따라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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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리더십을 발휘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의 삶에서 주님의 리더십을 발휘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강하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리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군돌이의 카라바의 카라바의 카라바 이 올라오란다란 바리의 카르르르 니의 칸다란 바리 역사의 주관되신 주님 높이며 역사의 주관되신 주님 님 주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실 때 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지구를 향해서 주님의 지도력을 발휘하실 때 종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주님과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며 주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며 주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며 주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며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망하는 것이 나의 열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 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고개 숙여서 챙기고 나 자신의 평판에 신경 쓰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보호하고 왜곡된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복되신 내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시선 향하는 그곳에 우리 시선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권능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